재산이 많기로 소문난 유대인인 로스차일드 남작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전 유럽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장례식에 참석을 했고 성대하게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그런데 그 장례식에서 한 가지 눈에 띌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장례식이 시작될 때부터 끝까지 한 남자가 계속해서 대성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생각했습니다. 이 남자가 죽은 남자와 아주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그가 죽어서 저렇게 슬퍼하는 것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남자의 가족들이 그 남자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남자에게 친구 되십니까? 그러자 통곡을 하던 남자가 고개를 치우면서 더 슬피 우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남자의 가족들이 또 이런 생각을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혹시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일가 친척이 아닌가 싶어서 다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일가가 되십니까? 그때는 그 질문을 받은 남자가 아까보다 더 절망적으로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모인 사람들이 더 이상 질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가 울음을 멈출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한참을 울던 이 남자가 드디어 지쳐서 더 이상 울 수가 없게 돼서 울음을 그쳤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다시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죽은 남자에게 친구도 아니고 일가도 아니면 무슨 관계기에 그렇게 슬피 울었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가 눈물을 닦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당신들의 말처럼 죽은 남자의 친구도 또 친척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슬퍼서 울었습니다. 뭔 말입니까? 좀 그 사람하고 친척이 되거나 친구가 돼야만 죽은 다음에 조금이라도 뭐가 얻을 게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관계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슬퍼서 대성통곡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참 물질에 대한 욕심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한국의 한 신문에 난 기사가 대학생들의 통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두 리서치 기관에서 전국에 대한 대학생 95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무슨 설문조사인가?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부, 명예, 사랑, 건강, 희생 중에서 최고의 가치를 고르십시오라는 겁니다. 그 결과 응답자의 33%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예, 부, 돈이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27%가 사랑이라고 대답을 했고 제일 마지막으로 희생을 택했는데 희생은 무려 2%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희생은 당신들이 하시오 그런 말이죠. 여전히 생각해보면 뭐니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경기가 나빠지면서 취업이 어려워지자 학생들이 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돈, 사람이 사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절대로 돈은 나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돈은 필요한 것이지만 문제는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된다면, 돈 버는 것이 오직 인생의 목적이라면 인생이 바르게 되겠습니까? 라는 거죠.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면 일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게 됩니다. 처음부터 뭐 그런 생각을 잘못 생각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다 보면 참 치사하고 더럽고 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법을 어기게 되고 양심에 끌리면서도 타협을 하게 되는 것이 상식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사람들이 물질에 대해서 가장 잘못한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청지기 정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스튜어드십.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물질관인 거죠. 그게 뭡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잠시 맡겨주셨다는 거죠. 이 땅에 사는 동안 맡겨주셨고 나중에 이 땅을 떠날 때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드린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청지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 정신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노예가 되니까 치사하게 되고 인색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을 주신, 맡겨주신 주인인 하나님께도 인색하게 된다는 거죠. 그걸 마지막 순간까지 깨닫지 못하다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게 됩니다. 요는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망합니다. 이런 예가 있습니다. 북해도에서 청어를 잡아다가 런던 시장에 파는 어부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들은 각자 자기가 잡은 청어를 커다란 어항에 담아서 런던까지 운반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들이 그렇게 고생해서 잡은 청어가 그 먼 거리를 운반하는 동안에 실제로 사람들에게 팔려고 보면 죽거나 싱싱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심은 뭐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힘들어 잡은 청어를 싱싱한 가운데 사람들에게 갖다 파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수십 명의 어부 중 단 한 명의 어부만이 언제나 싱싱한 청어를 내다 파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료들은 그 어부에게 비결을 물었습니다. 금방 가르쳤을까요? 네, 아닙니다. 그게 경쟁에서 이기는 건데 쉽게 가르쳐주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나머지 어부들이 모여서 권고도 하고 나중에는 협박하다시피 해서 그 사람부터 비결을 듣게 됐다는 거죠. 자, 어떻게 당신은 그 청어를 몰려오면서도 그렇게 싱싱하게 보관할 수 있는가? 그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어부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은 청어를 담은 어항에다가 메기 한 마리를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이 메기는 청어의 천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비결을 물었던 어부들이 도로 묻습니다. 아니 그러면 청어를 있으면 메기가 그 청어를 잡아먹지 않냐? 잡아먹는다는 거죠. 그런데 나머지 청어들은 자기가 혹시 잡아먹힐까 봐 계속해서 깨어서 헤엄치고 도망을 다닌다는 거죠. 그러니까 싱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한국에서 생선을 운반하는 방법으로도 쓰인다고 말합니다. 그 생선의 천적을 운반하는 중에 집어넣어 놓으면 앞에 있는 것처럼 자기가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생선이 싱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을 영적인 것을 생각해 보면 똑같습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그 마귀의 먹이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귀를 우리가 대적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마귀는 영적 존재고 파워풀합니다. 우리가 절대로 1대1로 해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길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가장 큰 선물인 성령 하나님을 주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분이 주신 능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또한 말씀이 있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특권이 있다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깨어있으면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요는 영적으로 잠을 자는가 아니면 깨어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에서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고 그 시와 때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 다시 오실 때는 도적같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깨어있지 않으면 그 시기를 놓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열처녀의 비유가 있었습니다. 그 열처녀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준비하는 삶으로서 성령 충만함과 우리 내적 변화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오늘 주시는 우리가 자는 달란트 비유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맡겨진 일과 관계된 그런 비유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원래 계셨던 하늘나라로 가서다가 다시 오시는 사실을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으로 비유를 하시면서 다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는 종을 열었던 사람으로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다가 자기 소유를 나누어서 맡겼습니다. 주인은 그들과 함께 생활했기 때문에 또 그들을 지켜보았기 때문에 각 종들의 삶과 능력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능력에 맞게 가진 소유를 맡겼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 재능대로라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 주인이 특별하게 예수님이라면 당연히 공평하게 그리고 가장 적합한 것을 맡겼을 것입니다. 자, 주인은 세 종들에게 각각 금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그리고 한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자, 그럼 이 달란트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 원래 구약에서는 이 달란트가 화폐 단위가 아니고 처음에는 무게의 단위였습니다. 그러다가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그것이 화폐 단위로 바뀌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자, 한 달란트의 정확한 가치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 조금씩 달랐지만 일반적으로 대략 6천 데나리온으로 봅니다. 그리고 한 데나리온은 일꾼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라는 것은 일반 노동자가 쓰지 않고 거의 15년에서 20년을 모아야 줄 수 있는 큰 돈입니다. 자, 오늘날에 한국에서 1당을 한 5만 원을 치면 6천 데나리온 한 달란트는 얼마큼 됩니까? 3억 정도가 됩니다. 한 달란트는 3억, 두 달란트는 6억, 그리고 다섯 달란트는 무려 15억이 되는 큰 돈입니다. 자, 주인은 많은 종들 가운데서도 믿을 만한 종에게 그 능력에 따라서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그리고 한 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자,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흔히들 말하는 재테크라는 것을 합니다. 당시에도 돈이 많은 귀족들이나 부유한 사람들은 재산 관리와 증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한 것이 아니고 유능한 사람들에게 위임을 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로는 자유스러운 사람도 있지만 자신이 데리고 있는 종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오늘과 같이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먼 길을 떠나면 언제 돌아올지 기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기가 아는 사람 가운데 가장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재산을 맡겼을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 주인은 종들에게 큰 돈을 맡기고 떠났다라는 사실은 주인이 종들을 그만큼 민다는 것이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그 종들에게 옆에서 붙어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유를 인정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렇게 많은 돈을 맡기고 먼 길을 오랫동안 떠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자, 그런 말씀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그 돈을 받았던 세 사람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많은 돈, 다섯 달란트를 받았던 종입니다. 자, 이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이 떠나자마자 바로 장사를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주인이 보기에도 이 종은 그 정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준비성도 있고 신실하기도 하고 성실하다는 거죠. 이 사람은 언제 주인이 돈을 맡기더라도 뭔가를 할 준비가 된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만 한다면 그 사람은 비전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사람은 장사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장사를 했다는 것은 그냥 그 큰 돈을 갖다가 은행에 안전하게 맡겨놓고 이자 받았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은 장사했다는 말은 어떤 일을 계획하고 돈을 투자해서 이윤을 남긴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한 대로 장사 쉽겠습니까? 아무나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또 아무나 한다고 해서 그렇게 많은 이윤을 남기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장사를 시작했다가 실패한지 모릅니다. 특별하게 50대 회사에서 명퇴 아니면 은퇴한 사람들은 퇴직금을 꽤 몇 억씩 줍니다. 그걸 가지고 그냥 가만히 두겠습니까?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저것 장사를 시작했다가 참 많은 사람들이 망했습니다. 가장 많이 한 것이 바로 음식 장사죠. 경험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라는 것을 여기 넘어가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몇 달 하다 보면 원금도 못 찾고 날려버린 것이 너무 많다는 거죠. 또 주식 투자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쉽게 날려먹은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 식당, 가장 많이 잘하는 식당이고 또 가장 많이 못 얻는 것도 식당이라는 거죠. 아, 그러면 사람들이 뭘 할 수 있습니까? 뭐 해야 안 망합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향한 게 그런 거죠. 한국에서 불경기가 없는 직종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간판업이라는 것입니다. 시작하면서 간판 달고 또 망하니까 또 간판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간판업은 언제나 잘 된다고 말을 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 보기에는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굉장히 큰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부담에 넘어서 성공을 하려면 준비해야 됩니다. 저 준비가 없이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의 유명한 기업가인 폴 마이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젊었을 때 세일즈맨이 됐다가 많은 실패를 거듭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업에 성공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일단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그 비결을 알아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일일이 찾아가서 면담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면담을 통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비결을 세 가지로 요약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공통점이 있는가? 첫 번째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때로는 자기 뜻과 안 맞을 수 있고 때로는 적성에 맞지 않을 수 있었지만 묵묵히 시작한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강하고 뚜렷한 목표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목표가 없이 뭔가 할 수 있겠습니까? 목표가 없으면 하다가 안 되면 금방 치우고 또 바꾸고 또 하고 할 수밖에 없지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한결같이 밝고 따스한 표정과 친절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외적인 모습이 사람들에게 호감을 줬고 또 좋은 친구들을 얻게 했고 또한 좋은 후원자도 만나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성공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다섯 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해서 다섯 달란트의 이윤을 다시 남겼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두 달란트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두 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다섯 달란트를 받았던 종과 마찬가지로 바로 가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달란트의 이윤을 남겼습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똑같이 배를 남기는 장사를 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누굽니까?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인데, 자, 그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도 같이 장사를 시작했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주인이 떠나자마자 그 한 달의 돈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한 것이 아니고 바로 땅에 돈을 묻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 종이 이렇게 했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주인에 대해서 이 사람은 잘못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그가 주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엄하고 무서운 사람이라고 했다는 거죠. 엄하다는 것은 엄격하고 날카로운 것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이 종은 주인이 돌아왔을 때 당연히 만약에 장사하지 않았다면 주인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장사를 하지 않고 돈을 묻었다는 거죠. 이것은 주인을 무서워한다기보다는 주인을 우습게 본 거죠. 정말로 무섭고 어려운 사람이라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넘어지는 게 말이 됩니까?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찬 변명에 불과한 것이죠. 또한 이 종은 주인을 엄격하고 무서운 사람으로 여겼을 뿐만 아니고 돈을 착취하는 나쁜 사람으로 받았다는 것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사람입니다. 뭡니까? 이 주인은 투자하지도 않고 대가만 얻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악한 고리대급업자와 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자신이 열심히 일해봐야 결국은 저 나쁜 주인만 좋게 하는 것이니까 내가 왜 이래? 라고 해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앞뒤로 맞춰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죠? 말이 안 되는 변명이 불러하던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종은 불신앙이 있었다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주인이 멀리 떠났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돌아올까? 온다 하더라도 한참 멀리지 않았을까? 아니면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 종은 그 돈을 받고 주인이 돌아오지 않기를 바란지도 모릅니다. 그런 확신 때문에 이 사람은 전혀 장사를 하지 않고 돈을 바로 땅에 묻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가장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업하는 사람 늘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있죠. 뭐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죠. 아마 사업해본 사람 전부터 다 성공한 사람 없을 겁니다. 그렇죠? 수많은 실패를 거듭했다는 거죠. 이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사업했다가 장사했다가 실패하면 원금마저 날려버린 게 아닌가. 그러면 주인한테 욕먹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두려워서 아예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짓말 아니면 변명을 자주 말한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다고 말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인맥이 있어야 뭘 하지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냐고 말합니다. 네 번째는 왜 나에게는 걱정거리만 생기는 거냐고 말한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뭔가 새로운 것 시작하기에 용기가 없다고 말한답니다. 여섯 번째는 사람들이 늘 자신을 화나게 한다고 말합니다. 일곱 번째로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쉽게 그것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여덟 번째로 상황이 협조를 안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홉째는 그때가 좋았는데 늘 과거에 메인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사람들은 지름길을 찾으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 하면 쉽게 많은 돈을 일확천금을 벌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작은 일을 무시하기 때문에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립니다. 조금만 어려워도 쉽게 포기합니다. 남을 탓하고 변명합니다. 그러면서도 성공에 대한 환상에 빠져있다는 거죠. 어쩌면 이 종이 바로 그런 부류의 종이 아닌가, 사람이 아닌가 얘기해집니다. 드디어 주인이 오랜 후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은 재림이 결코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큼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보는 관점과 한 해 보는 관점이 다르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기 하루는 우리 얼마큼이죠? 예, 1000년입니다. 주님께 돌아가신 이후로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이제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올지 언제 올지 저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언제 오시더라도 낭패를 당하지 않도록 준비하며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주인이 오랜 후에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뭐겠습니까? 예, 회개입니다. 맡은 거에 대해서 결산 보고를 받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재림 때의 마지막 심판을 상업적인 용어로 표현하셨습니다. 결산하자. 마찬가지로 언젠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가 그분 앞에 서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에 대해서 누군가 예외 없이 모두가 다 결산 보고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결산 보고를 합니다. 우선 다섯 달한테 받았던 종이 주인에게 와서 당당하게 장사해서 주인님 다섯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두 달란트 받았던 종도 당당하게 두 달란트를 받았다고 남겼다고 보고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에 대한 주인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칭찬했죠? 뭐라고 칭찬합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했기 때문에 주인이 마음에 든다는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보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주인은 누가 더 큰 이윤을 남겼는가? 한 사람은 다섯 달란트 남겼고 한 사람은 두 달란트 남겼습니다. 다섯 달란트가 더 많죠? 근데 그 사람 보고 더 칭찬을 많이 하고 두 달란트는 적게 칭찬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똑같이 칭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보기에는,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누가 더 많이 남겼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맡긴 것에 대해서 얼만큼 충성되어 있는가를 보신다는 거죠.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거죠. 그렇죠? 충성. 충성되어 일했으면 나본 주님께서 보시고 칭찬하신다는 거죠. 자, 다섯 달란트, 아까 말씀드린 15억입니다. 또 두 달란트 6억입니다.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들의 관점에서 작지 않은 것이지만 주인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작은 것에 불과하죠. 그런데 그 작은 것에 그들이 충성했기 때문에 많은 것을 그들에게 맡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연 많은 것을 맡기는 게 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주인이 큰 돈을 맡겼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결산은 주인이 온 후, 즉 재림 이후에 있을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오시고 천국에 가는데 거기 천국에서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필요 없는 거죠. 그렇지만 그들이 한 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기억하시고 분명히 상급을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가장 큰 상급은 뭔가? 오늘 말씀 보니까 그들이 잘했기 때문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 즉 그분과 영원히 함께하는 즐거운 삶을 산다는 거죠. 천국에서 그분과 함께 지내며 영원히 왕도로 사는 것이 얼마나 즐거울 것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복 있는 사람의 상태는 즐거운 상태라는 거죠. 기쁨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이 땅에서 수고한 만큼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그 눈에서 눈물도 씻겨주실 것입니다. 그죠? 자, 이 충성되이 감당한 종들에게 그런 칭찬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한 달란트를 받았던 종에게는 어떤 말씀이 주어졌습니까? 자, 그는 주인을 잘못 알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그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칭찬이 아니고 그에게 받은 것은 책망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정말로 그가 주인을 어려워했더라면 당연히 최소한 은행이라도 맡겨서 이자라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그런 은행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돈을 빌려주고 또한 이자를 주는 그런 사업을 한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다 맡기고 거기 합당한 이자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마저도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쓸모없는 종이라죠. 당연히 그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가 가진 것도 빼앗아서 다섯 달한테 가진 자에게 주고 그는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라 라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충성했던 종들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 것과는 반대로 이 종은 주인과 영영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둡다고 표현된 것은 바로 최종적인 심판 장소인 무저갱이나 지역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 떨어진 후에 그는 후회하면서 고통 가운데 슬피 울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내도록 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오늘 비유 말씀처럼 주인이 떠나면서 종들에게 소유를 맡겼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2000년 전에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뭔가를 맡겼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도 맡은 것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2000년 돌아가셨는데 그럼 내게 뭘 맡기셨나?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사라고 있습니다. 은사. 은사는 재능입니다. 세상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어떤 재능인 사람에서 야, 그 사람 탤런트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탤런트가 아니고 은사, 기프트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고 거저 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쓰라고 주셨다는 거죠. 탤런트라는 것은 바꿔도 자기 자신을 쓰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은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쓰라고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분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이죠. 그리고 사용하면서도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스라엘 위대한 종 모세에 대한 얘기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를 지내면서 얼마나 잘 참았습니까?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근데 그가 40년 동안에 딱 한 번 실수했습니다. 그죠? 물을 내면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라고 했다는 거죠. 반석에서 물을 낸 것은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근데 마치 모세가, 마치 아론이 그들이 물을 내는 것처럼 우리가 물을 내라고 했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무슨 벌이 주어졌습니까? 약속의 땅을 보기는 보지만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죠. 이런 말씀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렇죠? 한 번의 실수 용납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다는 것은 큰 죄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그분이 보시기에 각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주셨기 때문에 뭐 하면 안 됩니까? 예, 비교하면 안 됩니다. 저 은사가 더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라든가 신의 은사라든가 더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교하지 말라는 거죠. 혹시나 우리에게서 바라기를 원한다면 성경 말씀 보니까 너희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사모하십시오. 혹 주실 줄 아냐라는 거죠. 그러나 절대로 비교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남겼는가를 보시는 게 아니고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는가를 보신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죠. 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진 동일한 명령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제자를 삼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은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복음을 주시면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복음으로 장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마케팅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 전파 사명을 내가 얼만큼 감당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결산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한 명의 열매도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뿌렸을 때 그분이 우리의 말씀을 듣고 반드시 다 믿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복음을 뿌렸습니다. 그 뒤로 또 몇 사람이들 거쳐서 그가 믿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에 만족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뿌렸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거둬진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시험이 듭니다. 그게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때렸든지 못든지 간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뿌리기는커녕 오히려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결산 보고할 때 참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장사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간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은사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 전파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면 시간입니다. 이 24시간 하루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떠나서 똑같이 주셨다는 거죠.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그렇죠? 자, 이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재림주이신 예수님 앞에 서서 결산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그 목적을 이루는데 당연히 써야만 됩니다. 그분의 뜻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뜻대로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삽니까? 우리가 매일 예배자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법을 썼을 때 결산 보고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는 그걸 기억하고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매일매일 충실스럽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설교자가 미국 사람들이 평균 75년을 산다면 그 75년을 어떻게 살았을까라고 생각하며 기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29년은 잠자는 일에 보냈고 20년은 일하는 데 보냈고 7년은 노는 데 보냈고 6년은 먹는 데 보냈고 5년은 TV 보는 데 보냈고 또 다른 5년은 자신이 어떤 옷을 입을 것인가 생각하고 옷을 쇼핑하는 데 보냈고 3년은 누군가를 만나고 기다리는 데 보냈고 2년 반은 화장실에서 보냈고 또 다른 2년 반은 잡념과 잡생각을 하느라고 보냈고 또한 2년은 커피를 마시는 데 보냈고 1년은 전화 받는 일에 보냈고 그리고 나머지는 기타에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수명이 많이 길어졌죠? 80세, 85세 또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통계를 낸다면 당연히 거기에는 컴퓨터와 전화기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많이 씁니까? 채팅을 하죠. 물건을 사고받기도 하죠. 동영상을 보기도 하죠. 음란을 보기도 하죠. 거기서 심지어는 도박도 하죠. 만약에 이런 삶을 살았다면 시간에 대해서 계수할 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칭찬의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미국의 유명한 실업가 가운데 자신의 재산을 정리해서 7억 불로 선교재단을 만들었던 아더 디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인터넷에 가서 아더 디마스라는 사람을 치면 그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76가지 성공의 비결을 꼽았습니다. 7억 불이라면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8천억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어떻게 그가 성공하게 됐는가? 그 비결을 스스로 이렇게 꼽았습니다. 첫 번째, 주일을 성수할 것. 두 번째,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할 것. 세 번째, 온전한 십일조를 드릴 것. 네 번째, 보다 많은 시간과 돈을 주님을 위해 쓸 것.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정의 주인이 되시도록 할 것. 여섯 번째,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인도하시도록 할 것.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동업자요. 예수님께서 사장으로 모신다는 거죠. 실제로 여기 어떤 사업가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그분은 자기를 소개할 때마다 저는 명함을 주는데 명함에는 항상 그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보스입니다라는 거죠. 생각은 갖고 있지만 그분께 모든 걸 내드리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때가 악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make every opportunity. 나에게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붙드는 것이 가장 그것을 지혜롭게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랍니까? 세월이 악하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언젠가 분명하게 다시 오십니다. 그때까지 깨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은사와 복음과 시간을 충성스럽게 잘 사용해야만 됩니다. 그래야 주님께 다시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왕으로 타면서 즐겁지 않겠습니까?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운 때에 나에게 맡겨진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주어진 것을 잘 관리하고 충성되게 감당하셔서 마지막에 큰 칭찬과 큰 상급받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